창세기 36번 메시지. 사람의 네 번째 타락. 네 번째 타락. 이번 메시지로부터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들어갑니다. 창세기에 있는 신성한 기록에 의하면 인류는 네 번에 걸쳐 타락했습니다. 첫 번째 타락은 1장에 있는 아담의 타락이며, 두 번째는 4장에 있는 가인의 타락이며, 세 번째는 6장에 기록된 대홍수 이전에 비뚤어지고 사악한 세대의 타락이었습니다. 이제 11장에서 우리는 사람의 네 번째 타락을 봅니다. 이 네 번의 타락은 연이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 네 번째 타락에서 대적의 간교함이 드러났습니다. 이 타락은 홍수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인도직분 아래에서 인간 생활이 복고된 후 새 땅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 생활은 부활 안에 있는 생활의 예표였습니다. 사람의 네 번째 타락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원인. 각각의 네 번의 타락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유일한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 즉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신가? 그분은 전능하신데 왜 이 대적을 멸하시지 않는가?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는 아주 쉬웠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이라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경륜에 흰색에 속한 적극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흰색을 눈에 띄게 하려면 검은 것에 속한 소극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검은 것, 즉 소극적인 것들에 속한 자는 사탄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상태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들의 모든 저서들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그 중에 하나도 정곡을 찌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도달할 때 우리는 거기에 사실들과 신성한 계시가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한 말씀도 허비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의 처음 두 장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계시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 중간까지의 다음 8장 반에서 우리는 사람의 네 번째 타락에 관한 기록을 봅니다. 네 번째 타락에서 사람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어떠한 타락도 이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네 번째 타락에서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극도로 힘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더 이상의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사람의 네 번째 타락을 유발시키려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사탄의 선동.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대항해 반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타락은 전적으로 반역이었습니다. 비록 첫 번째 타락에 반역의 요소가 조금 있었지만 그 타락은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지막 타락은 실로 사탄이 선동한 반역이었습니다. 네 번째 타락에는 앞에 세 가지 타락과 아울러 사탄과 사람의 두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 타락에서 사탄이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도록 선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반역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타락에서 사람은 최소한 세 가지 수준으로부터 타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사람의 양심으로의 타락. 첫 번째 수준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사람의 양심으로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신성한 통치로부터 자기 통치로 타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자신 앞에 두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리나 장애나 방해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매우 선하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통제를 받았습니다. 메시지 10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지으셨습니다. 영은 직접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에 있었으며 혼은 사람의 영의 지시 아래 있었으며 몸은 혼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고 그의 혼은 그의 영 아래, 그의 몸은 혼 아래 있었습니다. 그것이 태초의 상황이었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통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성한 통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창조된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이 신성한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에 의해서조차도 통제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웠는지. 나는 어떤 사람의 임재에 의해 통제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형제가 단지 나에게 어떠어떠한 일을 하라고 말한 후 떠나버린다면 나는 아주 좋지 않게 느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의해 통제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의 임재의 지시 아래 있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에서 아내들은 종종 남편들의 임재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이것은 매우 달콤합니다. 나는 종종 가족과 함께 정찬에 초대되었을 때 이러한 일들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즉각 알았습니다. 마치 지금은 차를 가져와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이 남편의 얼굴에 있는 눈짓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임재에 의해 통제받고 지시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선한지.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으나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사람 자신의 양심으로 타락했습니다. 양심에 대한 이 문제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에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사람이 창조될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창조하셨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한 기록도 없습니다. 결국 많은 성경학도들은 사람이 처음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에게 양심이 없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결국은 사람의 양심이든 어떤 요소를 창조하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양심의 요소는 그가 창조될 당시부터 사람 안에 있었으나 양심의 기능은 타락 때까지,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취하여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졌을 때 즉시로 양심의 요소가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며 예지를 가진 분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양심을 대비해 놓으셨습니다. 양심의 요소가 사람 안에 존재했으나 사람이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 기능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타락할 당시에 양심은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난 경보기를 예로 생각해 봅시다. 비록 경보기가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둑이 없는 한 경보기는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없다면 경보기는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있을 때 경보기는 즉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의 요소를 예시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창조될 당시에 사람 안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이라는 건물 안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설치되어 있었던 양심은 기능을 발휘할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첫 번째로 타락한 때였습니다. 그 타락이 발생했을 때 즉시 양심은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 존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훔치고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무시무시한 일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도적질했다면 나는 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타락한 사람을 위한 보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기능 중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참되고 선하고 깨끗한 양심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불결하거나 부도덕한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뛰어난 보호입니다. 양심의 기능은 역사상 지금까지 인류를 보존해 왔습니다. 단지 법이나 법원이나 경찰력을 의지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섬세하고 내적이며 깊은 역사가 필요한데 이는 양심의 기능입니다. 양심의 기능은 우리를 정죄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부끄러운 느낌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나 과거 50년 동안 인류의 상황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오늘날에는 공개적인 문란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부끄러운 느낌은커녕 그들의 문란함을 자랑합니다. 마치 그들에게는 양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양심이 있으나 동물에게는 그러한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의 주권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 타락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사람의 양심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타락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양심으로 타락한 것은 아직 보존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양심으로부터 타인의 통제를 위해 타락. 사람은 사람의 양심의 통제 아래 그다지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양심의 다스림을 어긴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이 거짓말이나 형제 아벨을 죽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계시합니다. 아벨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 한 그의 거짓말은 그의 양심이 깨어졌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는 오만하였으며 그의 죄에 대하여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의 양심을 어긴 후로 홍수전까지 강포가 땅에 충만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홍수 전에는 인간의 통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리 권위를 세우신 것은 오직 홍수 후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인간 통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사람은 자신의 통치로부터 인간 통치로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처음 9장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통치, 즉 신선한 통치와 양심의 통치와 인간의 통치를 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통치가 하나님의 세 가지 관리, 즉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시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 존재들은 우리는 그분 아래에 있으며 그분은 진실로 우리 위에 계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한 마련하신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많은 대리 권위들, 즉 가정에서의 부모와 학교에서의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과 교사들과 정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대리권위들입니다. 이러한 세 종류의 통치에 의해 인류는 보존되어 왔습니다. 비록 인류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같은 세 종류의 통치에 의해 보존되어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우리의 양심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대리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와 학교의 관리자들과 정부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인류를 보존하려고 모든 대리권위들을 사용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을 대항해 거역하지 말고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 정부를 대항해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타락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인간의 양심으로 타락했으며 두 번째로 인간의 양심으로부터 인간의 통치로 타락했으며 인간의 통치로부터 사탄의 선동하에 있는 거역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는 거역에서 인간 통치로, 인간 통치에서 사람의 양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양심으로부터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통치로부터 사탄의 선동을 위해 타락. 그러나 자신의 통치로부터 인간의 통치로의 타락은 마지막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심지어 이보다 더 타락하여 인간의 통치로부터 사탄의 선동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통치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라를 형성하도록 주신 권위를 사용하여 그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해 거역하도록 선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해 거역하는 데 빠져들었습니다. 거역이란 무엇입니까? 거역이란 권리와 권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벨에서의 반역 당시에 사람은 하나님의 권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뭐냐?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벗어 던져버렸으며 그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리와 권위를 부인합니다. 이것은 바벨에서 발생했던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반역 안에서 인류는 그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권위를 던져버렸습니다. 비록 오늘날 이러한 노선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인류의 일부는 여전히 이것을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류가 이 땅에 존속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인류가 모두 갑자기 바벨의 사람과 같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이 내가 내려가 개입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미 바벨의 타락 당시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어 반역을 친히 심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에서의 네 번째 타락은 타락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그 반역은 사탄적인 선동이었습니다. 네 번째 타락은 부도덕이나 살인이나 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사람의 네 번째 타락에 관한 기록을 읽는다면 당신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부도덕함이나 폭력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성경의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나는 이것을 그다지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고 높은 탑을 쌓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내게는 그것이 놀라운 것으로 보인다. 어째서 하나님이 내려가 심판을 하셔야만 했는가? 거기에는 도둑이나 살인자나 부도덕한 자들이 없었다. 그 당시에 나는 그 배역 배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반역의 배경에는 사탄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네 번째 타락은 반역으로 명명되어야 합니다. 그 타락에 있어서의 문제는 도덕적이냐 부도덕적이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누가 우주 안에서 권리와 권위를 잡고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권리와 권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사람에게 속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만유의 소유자이십니다. 모든 권리와 권위는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그분을 거스려 반역했으며 그분을 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자이며 권위도 자신들의 것이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타락이 아닌 반역적인 사탄에 의해 선동된 반역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 아래 있었고, 두 번째로 사람은 사람의 양심 아래 있었고, 세 번째로 사람은 인간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바벨 당시에 사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은 사탄의 선동 아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은 전적으로 사탄 아래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탄에게 동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네 번째 타락의 요인 중 두 번째 요소를 제공합니다. 인류의 반역. 네 번째 타락의 요인 중 두 번째 요소는 인류의 반역이었습니다. 전 인류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권리와 권위를 대항해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쟁점은 이 우주 안에서 누가 권리를 갖고 있으며 땅 위에서 누가 권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전 인류는 충동되어 선동에 가담했으며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권위를 주의하지 않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영을 사용하지 않음. 첫 번째 타락에서 사람은 그의 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는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영에 대해 마치 잊어버린 것 같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혼에 의해 행동함. 두 번째 타락에서 사람은 그의 혼에 의해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당신은 그가 100% 혼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전혀 그의 영 밖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육을 따라 행함. 세 번째 타락에서 사람은 육을 따라 행했습니다. 이러한 세 단계를 알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은 영을 소홀히 했으며, 두 번째로 사람은 혼에 의해 행동했으며, 세 번째로 사람은 온통 육을 따라 살고 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타락한 육을 용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분의 심판으로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전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대항해 반역하려고 집단적으로 일어남. 네 번째 타락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도록 사탄에 의해 충동되었습니다. 당신의 체험을 관찰해 본다면 당신 안에 이러한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 혼을 따라 행합니다. 또 어떤 때 우리는 훨씬 악화되어 육을 따라 처신합니다. 다른 때에는 상황이 더욱 악해져 우리의 깊은 속에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던 경험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몇 차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을지라도 깊은 속에서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의하지 않는다. 그는 너무도 골치 아픈 존재이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기 원치 않는다. 심지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당신 안에는 여전히 이러한 종류의 사탄적인 선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 안에서 다시 한번 바벨을 건축하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주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마다 그것은 당신이 성과 탑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반역으로서 사탄의 선동으로부터 나온 반역입니다. 극에 이른 사람의 타락. 네 번째 타락에서 사람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밑바닥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궁극적인 타락은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담 족속을 버리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족속을 포기하려고 결정하셨습니다. 창조된 족속은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족속을 버리셨을지라도 그분은 사람을 위한 그분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그분은 아담의 족속을 포기하셨으나 다른 한편 그분은 새로운 시작을 갖기 위해 타락한 족속으로부터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받은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새로운 족속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창조된 족속의 머리였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은 족속의 머리였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 많이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길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선동과 사람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다. 아담 족속을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나 그분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족속의 머리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 이 선정은 창세전에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그것을 계획하셨으며 예정표에 따라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예정표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예정표에 따라 하나님은 아담 족속을 버리시고 새로운 족속의 머리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과정. 하나님을 대항해 반역하려고 공모함. 이제 우리는 이 반역의 과정, 즉 절차를 살펴봅시다. 이 반역에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선동 아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해 공모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사탄에 의해 선동된 반역은 항상 공모로 시작합니다. 역대로 많은 때에 하나님을 대항한 이 같은 공모가 인류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공모가 바벨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한 인류의 반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탄의 선동 아래서 사람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을 대항해 반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흙을 사용해 벽돌을 만듦. 하나님을 대항해 반역하려고 공모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구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조차도 이에 친숙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의미는 심오합니다. 성경 전체의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의 건축은 결코 어떤 종류의 벽돌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은 보석들로 건축될 것입니다. 돌은 벽돌과는 다릅니다. 돌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벽돌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보석은 하나님이 만든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벽돌은 사람들이 혼으로 만든 것입니다. 바벨에서 사람은 흙, 즉 진흙을 구워 성과 탑을 건축할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역시 그의 국고성들을 벽돌로 건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거룩한 말씀의 이 부분을 비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록에 의하면 땅은 자라나는 생명을 위해 있습니다. 자라나는 생명은 어떤 요소를 요구합니다. 땅에는 생명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땅에서 나오는 요소들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와 식물과 곡물들은 다 땅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식료품들 안에 있는 자양분을 주며 자라게 하는 모든 요소들은 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은 생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건축을 위해 생명이 자라는 땅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죽이고 태우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통찰력이 있다면 모든 사회와 모든 인간 문화가 땅을 벽돌로 굽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들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요소들을 죽이고 벽돌들로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굽습니다. 예표에 있어서 흙은 인성을 상징합니다. 사탄에 의해 선동된 반역은 그것을 구음으로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요소들을 죽이며 사람을 오용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언가를 건축하게 합니다. 바벨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며 동일한 원칙으로 그러한 일은 인류 역사를 통해 계속되어 왔습니다. 벽돌들을 만드는 데에는 인간의 노력, 심지어 막대한 노력을 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한 후로 무언가를 건축하기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오용된 흙으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사람의 건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이 오용된 흙에 인간의 노력을 더해 바벨이 건축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갖기 위해 성을 건축함. 오용된 흙으로 인간의 노력이 만든 건축은 바로 사람이 만든 하나님 없는 생활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바벨에 건축된 성은 전혀 자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으며 생명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문화와 사회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고 생명 없는 성을 건축하기 위해 흙으로 벽돌을 굽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각 사회가 다 바벨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하나님의 창조한 흙으로부터 나온 생명을 자라게 하는 요소들을 구워 사람이 만든 벽돌들도 건축됩니다. 오늘날의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흙을 벽돌들로 구워 하나님 없고 생명 없는 바벨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런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교회는 흙을 굽지 않으며 흙을 일구어 그 안에 씨를 뿌립니다. 교회는 생명 없고 하나님 없는 성을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경건하며 생명이 충만한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건축은 흙을 구워 만든 벽돌이 아닌 보석들로 건축됩니다. 세속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소위 그리스도인 사회라 지칭하는 기독교 내에서조차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고 생명 없는 성을 건축하기 위해 생명을 자라게 하는 요소를 구워 죽이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기타 유형의 사유의 차이점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흙을 굽지 않습니다. 교회는 흙을 일구어 그 안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 생명의 씨는 그리스도로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산출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소위 그리스도인 무리라 지칭하는 많은 단체들을 포함한 기타 다른 사회는 하나님 없고 생명 없는 성을 건축하려는 목적을 위해 생명을 자라게 하는 요소를 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교회 안에서 우리는 흙을 굽는 대신 흙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고 가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구고 씨를 뿌리며 물을 주고 경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굽거나 죽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건축, 즉 하나님의 건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벽돌이나 사람의 수고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변화시킨 돌들과 신성한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선포하기 위해 탑을 건축함. 청년 시절에 나는 어째서 바벨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과 아울러 탑을 건축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탑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분의 거룩한 말씀을 읽는다면 당신은 탑이 사람이 하나님과 기타 다른 것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온 우주에 특별히 하나님께 한 선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탑이 있는 성의 원칙은 오늘날의 인간 사회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탑은 광고를 상징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일에서조차도 광고를 위한 탑의 건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인 암흑의 박사처럼 위대한 명칭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듣지 않고 그에게로 가서 듣습니다. 커다란 간판, 광범위한 광고, 이러한 것들은 탑의 건축입니다. 바벨은 바벨론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히브리어 바벨과 같은 헬라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이 있을 뿐 아니라 결국 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볼 수 있는 바벨론은 오늘날의 기독교계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인도자들이 계시록 17장에 있는 바벨론이 기독교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하여 그들 자신의 바벨론을 건축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안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높이 그들의 탑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부류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은 나에게 바벨성은 무덤과 같으며 탑은 비석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에 비석이 없다면 그것은 불완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고를 위해 간판을 세울 때 그것이 비석, 즉 죽은 자의 표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기 위해 이름을 만듦. 탑은 또한 그들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목적을 위한 건축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언짢에 쓰게 한 것은 사람의 이름을 내려는 목적을 가진 바벨탑의 건축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을 주의하여 읽어본다면 아브라함이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탑을 건축하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제단을 건축했으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벨에서 반역적인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과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좋은 땅에서 그의 거처를 위한 장막을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제단을 건축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바벨에 있는 그 탑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과 동등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숨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당신이 이름을 내고자 한다면 나쁜 이름을 갖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과 흩어져 살게 됨. 사람의 네 번째 타락의 첫 번째 결과는 인류가 더 이상 한 곳에 모여 살 수 없고 흩어져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1세기의 교회는 흩어진 것이 아니라 뻗어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이주에 있어서 우리는 뻗어나갔습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분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이며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흩어짐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뻗어나감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뻗어나갈 것입니다. 언어가 혼동됨. 두 번째, 사람의 네 번째 타락의 결과로 인류는 더 이상 같은 언어를 갖지 못하고 언어가 혼동되었습니다. 바벨에서 언어는 혼동되었으며 혼돈되었습니다. 메시지 34번에서 지적한 것처럼 언어는 우리의 관념의 표명이며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한 생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한 생각이 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극렬히 비난하여 모든 지방 교회들이 똑같고 같은 것을 말하며 같은 관념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은 이것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놀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벨을 뒤집는 것입니다. 저주의 결과는 항상 혼돈을 낳습니다. 아나하임에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다른 생각들과 의견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위에 저주가 임했다는 표시입니다. 사역 안에 몸담고 있었던 지난 모든 날 동안 나는 의견을 달리하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방면에 있어서 내가 다른 동역자들과 같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자들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의견을 나누지 마십시오. 당신이 의견을 달리한다면 당신은 첫 번째로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연합 위에 있습니다. 수년간 나는 결코 동역자들과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다르게 말하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리함이나 예리함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높다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가장 예리한 자는 축복을 받는 자이며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같은 것을 말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은 심지어 한 생각과 한 입을 갖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입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생각과 입이 많습니까? 물론 당신에게는 오직 한 생각과 한 입뿐입니다. 당신에게 두 생각이 있다면 당신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수천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는 어떤 손이나 발이 없습니다. 단지 생각들과 입들이 있을 뿐입니다. 각 부분이 다 입입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을 때,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들도 동의하지 않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소위 기독교라 하는 곳에 있는 가련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저주가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생각과 한 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홍콩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내일 동경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다면 그들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한 달 동안 대북에 머문 뒤에 한국과 일본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믿는 이들이 대북에 있는 자들과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비록 내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들의 입술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혼동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생활은 참된 오순절입니다. 우리에게는 흩어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열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야말로 진실로 오순절적입니다.